여러 유형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례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사회생활에 관련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이 시비란 옳고 그름이나 또 잘잘못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잘못을 따질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브는 말로 하는 논쟁뿐만 아니라 이제 주먹질하며 싸우는 육체적인 다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육체적 폭력까지 동반한 싸움이 발생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정의 재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임의대로 그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힘없고 또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 또한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반드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임무입니다. 이 재판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공의를 따라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따라 판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 재판장의 사명이자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몇 개의 구절들을 찾아본다면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재판장이 공의를 상실한다면 생명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절 후반부에 재판장은 이 재판을 통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피고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선언하는 것과 또한 유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무죄로 선언하는 마치 유전 무죄와 무전 유죄와 같은 악한 관행을 만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법은 또 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이어 2절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죄의 경중을 엄격하게 가려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이제 그 판결을 따라 가감없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태형이 나오는데 이 태형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입니다. 가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때리는 방식의 형벌입니다. 태형을 실시할 때는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집행하되 3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40까지는 때려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태형을 실시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태형이 40대를 넘기면 죄인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죄인을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범죄자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형벌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 이스라엘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대까지만 태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벌의 근본 목적이 죄에 대한 보복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태형을 실시할 때 혹시라도 잘못해서 40대를 초과할 경우를 우려해서 40에서 하나를 감안 39대까지만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존재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너의 형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함부로 죄인을 미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약하여 범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되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짧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문 흐름상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이 범죄자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후 살펴보겠지만 5절에서 10절은 대가 끊기는 가문에 대한 보호와 또 남편을 사별한 여인에 대한 보호 규정 사이에서 4절 역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정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 대한 보호 규정이지만 일하는 자, 노동하는 자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라는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정을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복음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모세율법 본문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4절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착취하지 말고 정당한 보수 대가를 지불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경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 5절에서 10절에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입니다. 이를 가리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수원법 또는 형사치수제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대를 잇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가 잔절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진 이러한 규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계대결혼에 관한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이 규례를 어긴 자들에 대한 조치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계대결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사 없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인 계대결혼이라는 규례를 행하기 싫어하면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기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형제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도 이제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여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계대결혼이라는 규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가 있는지 돌아보고 돕고 고통을 함께하며 삶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놓고 나에게 있는 것을 마땅히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것을 강조하며 형제가 궁핍당할 때 가진 재물을 나눠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 재물을 궁핍한 형제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겸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11절과 12절에는 자기 남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싸우는 자기 남편이 이제 공경에 처하자 그 자기 남편을 공경에서 구하기 위해 아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남자의 음란인 생식기를 잡을 경우에 말씀을 보면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규정합니다. 여자의 행동이 비록 남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여성으로서 품위를 내팽겨쳐버리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 본성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남자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두어 정직하고 공정한 상도덕을 세우며 상거래 문화를 세우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거래란 서로를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속여 눈속임을 해서 상거래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불신과 혼란이 초래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속여 팔아서도 안 되고 사고 파는 물건을 대충 만드는 행위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그런 상업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위에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출애굽 역사를 통해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고 모독하는 도전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큰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선하신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